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6.2 강진의 사망자 수가 최고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16일 현재 마모주에서 34명, 마제네에서 8명, 도합 42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도 600여 명 파악된 가운데 이재민은 1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현지 시간 오전 2시 28분께 술라웨시섬 서부도시 마모주 남쪽 22마일 약 35.4km 육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원 근처에 있는 마모주와 마제네 두 지역의 주택과 병원, 호텔, 사무실 등 건물이 잇따라 붕괴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건물 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무너진 집에 잔해에 깔린 여자아이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조 장비와 인력, 구호품 등을 피해 지역으로 급파한 가운데 각계에서 보낸 수색과 구조 인력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할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장관급직으로 격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해당 직위의 수학자이자 유전학자인 에릭 랜더 박사를 지명했습니다. 랜더 박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와 하버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보스턴에 있는 브로드 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인간 게놈, 인간 유전체 편집 기술로 유명한 곳입니다. 랜더 박사는 앞서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과학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랜더 교수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최고 책임자로 낙점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생명과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마리아 주버 MIT 부총장과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프레시스 아놀드 박사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인선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으로 여성이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의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습격사태 가담자 가운데 3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미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취재진에 발표하고 98건의 범죄 혐의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중범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내란 선동과 모의에 연계된 현저한 중범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해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한동안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의사당으로 향하기 앞서 백악관 인근에서 독려 연설을 했습니다. 이후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퇴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13일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으로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팔레스타인이 올해 자치의회 의원과 자치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고 마무드 아파스 자치정부 수반이 15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의회 선거는 5월 22일에 정부 수반 선거는 7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장조직 하마스가 크게 이겼던 지난 2006년 자치의회 선거 이후 15년 만입니다. 아파스 수반은 이보다 한 해 앞선 2005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아파스 수반이 이끄는 파타당과 하마스 측이 이후 대립을 계속해오면서 지금까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선거 실시와 관련해 내외부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이 해설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국가 모든 영역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 경제, 종교,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공연 예술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끔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공연 행사가 드문드문 열리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의 예술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발레 춤을 추거나 연극 연습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문을 닫게 되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미국인의 70에서 80%가 백신을 맞는 시점이 됐을 때 브로드웨이 극장이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전망한 소식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헐리우드가 TV 제작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아직 먼 얘기로 들리지만 이 파우치 소장의 전망대로라면 그래도 올가을 초에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무대에서 공연하고 또 객석에 관객이 앉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전과 달라진 풍경을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백신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전 국민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도 환기시설과 마스크 착용 규정까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파우치 소장은 이 뉴 노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긴 신조어죠. 새로운 상황이 일상으로 자리 잡는 현실을 뜻하는 말인데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뉴 노멀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2021년이 이제 막 시작됐지만요. 오래된 극장의 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향수에 젖은 미국인들, 그 어느 해보다 올 가을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를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Vogue 매거진. Vogue 매거진은 전 세계 23개국에서 출판하는 패션 잡지입니다. 매달 Vogue는 패션과 삶과 디자인의 화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892년에 주간지로 창간됐고 1973년 월간지로 전환했으며 사진과 디자인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현재까지도 패션 산업과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인정받는다는 평가를 받는 유명 잡지입니다. 이런 보고 잡지에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표지를 장식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2021년 2월호 표지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마담 바이스 프레지던트 카멀라 해리스 앤 뉴 아메리카라는 표지 모델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달았습니다. 운동화에 바지 정장 차림의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활짝 웃고 있는데 전신 사진 뒤에 배경은 고급스러운 분홍색 커튼이 흘러내리면서 바닥까지 덮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본 사람들의 첫 반응은 패션 잡지에 여성 부통령 당선인이 표지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부통령 당선인이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하는 그 의미에 동의하며 대부분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표지 사진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흑인 인도계 미국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의 피부색이 마치 백인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명 화이트 워싱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서 백인이 아닌 캐릭터를 백인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보그가 미국의 첫 비백인계 부통령 사진에 과도한 보정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보그 측은 해리스 당선인의 피부 색조를 더 밝게 수정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러나 해리스 당선인 측은 보그 측이 당초 표지에 싣기로 합의한 사진을 상의 없이 바꿨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날 보그는 금색 커튼 앞에 하늘색 정장을 입은 해리스 당선인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원래 이 사진을 표지로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해리스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이 사진 역시 화이트워싱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만큼 부통령 당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보입니다. 화이트워싱 논란 이외에도 사진 자체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해리스 당선인 복장이나 사진 배경이 전반적으로 어색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And just like that. 1998년 첫 방영부터 2004년 종영까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ex and the City 주인공들이 다시 뭉쳐 And Just Like That, 그냥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헐리우드 리포트 등 주류 언론들은 4명 여성의 솔직한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다룬 미국의 인기 성인 드라마 Sex and the City가 새 시리즈로 다시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제작사 워너브라더스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HBO Max는 원년 배우들이 출연하는 Sex and the City 후속 시리즈가 올 늦봄부터 뉴욕시에서 촬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는데요. 이번 후속작에는 6년 동안 방송에서 함께한 주인공 캐리 브래드쇼 역의 사라 제시카 파커, 미란다 홉스 역 신시아 닉슨, 샬론 요크 골든 브렛 역의 크리스틴 데이비스가 그대로 출연합니다. 다만 과감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큰언니였죠. 사만다 존스 역의 킴 캐트럴이 제외됐습니다. 섹스 앤더 시리 드라마와 이를 두 편 영화로 만든 패트릭 킹 감독도 이번 작품 제작에 합류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새 여성은 30대보다 더욱 복잡해진 50대의 삶과 우정을 그려나가고 그냥 그렇게 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HBO Max가 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함재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조만간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을 기준으로 약 9천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청정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백신 제공을 통해 북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속도라면은 꽤 빠른 시일 안에 1억 명을 넘어서겠네요.
그렇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죠. 월드 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9,163만여 명입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 들어서만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가 천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1월 중으로 전 세계 감염증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억 명이라면은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전 세계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87명 중 한 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 순입니다. 사망자 수로 본다면 전 세계 사망자는 196만 명이고요. 이 중 미국인 사망자가 38만 명에 달합니다.
네. 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끝날 조짐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 상태고 또 각국에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속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만큼 빠르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 중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또 최근엔 일본에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은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7개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통가, 나우루, 팔라우 등인데요.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모두 태평양 섬나라들입니다.
네. 자, 지구촌이 이렇게 신종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북한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북한에서 실제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국제기구가 북한 보건성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도 알 길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이 과거 다른 전염병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며 전염병 실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사태 초기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로 환자가 없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VOA를 찾았습니다. 자, 폼페오 장관 VOA 방문 어떻습니까?
네,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 폼페오 장관은 11일 BOA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BOA 국장과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BOA의 임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미 행정부가 중국 등에 대응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중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중국 관련 발언을 좀 알아보죠.
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재산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치 제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의견 일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행정부지만 민주당도 중국과 관련한 사안에선 협력을 해왔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홍콩 민주화 운동과 중국 신장 지역 내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이군요.
네, 실제로 폼페오 장관은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과 관련한 사안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 측은 대통령 선거 이전은 물론 당선인 신분인 현 상황에서도 중국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이 이번 연설에서 중국을 지칭할 때마다 공산당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한 점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부터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BOA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이 그런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미국인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들의 자손들이 그런 세상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BOA의 임무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뉴스를 전하고 미국 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나라는 보편적인 인간 존엄성이란 미국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거짓말과 선전을 일삼는 나라에서 BOA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아울러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의 정권들은 미국이 가치로 삼는 모든 것들을 매우 싫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폼페오 장관 요즘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트위터에 북한 관련 내용을 연달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달 초 북한과 관련한 13개에 달하는 글과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는데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거둔 대북 외교 성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지만 지난 4년간 북한 문제에서 거둔 성과들을 거듭 강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알아보죠.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안보 핵심 인선을 마무리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바이든 당선인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윌리엄 번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명했는데요. 이로써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룰 핵심 요직 인선을 마쳤습니다.
자, 먼저 CIA 국장에 지명된 번스 회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번스 회장은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국무부에 근무한 직업 외교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CIA 국장의 외교관 출신이 지명된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번스 회장은 과거 러시아와 요르단 주재 대사를 지냈고요. 이란과의 핵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IA는 정보를 다루는 조직이긴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왔죠?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018년 국무장관직을 맡기 전 CIA 국장이었는데요. 이때 CIA 국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CIA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2017년에는 CIA의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코리아 미션 센터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번스 지명자는 과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번스 지명자는 과거 의회 청문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초기 합의로 제재에 대한 부분적 완화와 같은 이런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번스 지명자의 이 같은 접근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죠.
네, 바이든 당선인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고요. 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번스 지명자를 포함해 이들 3명 모두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요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 문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중국 등 관련국들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을 통해서 제기됐네요.
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이 최신 갱신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정치적 행위 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북한의 무기 성능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 실제로 보고서는 북한 최신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북한이 진행해온 미사일 시험도 탄도미사일 역량의 신뢰성과 효율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점점 더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런 실험은 작전 훈련의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의 무기가 미국의 방어 자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화성 14형, 15형 그리고 KN 시리즈 미사일 등이 기동성과 유효성, 정밀성을 보이고 있다며 비행 중 요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의 최근 진전은 패트리엇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등 미국 등의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네, 당시 북한은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4 미사일과 기존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보고서도 이들 미사일에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이들 미사일이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전처럼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 자신들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도발이 자칫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독자 선택 시간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들어봤고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VOA 연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인사 지명 소식,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미 의회 조사국의 평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동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하나원 출소 후 지금의 남편인 데이비드 리시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한효순 씨.
호주도 놀러 갔었고 캐나다 갔었고 뭐 유럽 쪽에 스웨덴, 뭐 덴마크 이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차 여행으로 다니기도 되게 좋. 기차로 다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 아들 낳고 한국에서 살면서 해외 여행의 기회도 가져봤는데요.
그쪽 나라들은 비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나다도 그때 막 한동안 사람들 많이 간 분들 많이 가셨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만나봤었거든요. 어떠냐 뭐 이런 걸 하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원래
10년 동안 한국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았지만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비숙련 취업 이민.
찾아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닭공장으로 들어오는 일하면 1년을 그 일하게 되면 임직원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심하면서 한번 그 이주공사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왔고 한번 어떤 건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갔거든요.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약간 너무 예, 이민사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주공사에서 이렇게 돈을 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한번 만나나 보자 이래서 만나봤는데 아 이거는 사기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 3월 달에 바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약금을 드리고 그리고 1년 한 10억여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영사하고 인터뷰를 한국에서 다 하고 그래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한 달 있으니까 집 주소로 그 영주권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비숙련 취업 이민은 학력, 경력 필요 없이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효순 씨와 데이비드 리시 부부가 선택한 미국 이민 방법이었습니다.
이주공사들이 이렇게 이민 이렇게 해주면 자기네가 서류 이런 거를 다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미국이 스폰서 해가지고 닭공장 계약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의 서류, 그 다음에 뭐 중간에서 또 미국에서 또 뭐 그 한 거에 뭐 이런 거를 중간에서 다 해주는 제가 이주 공사더라고요. 그게 저의 3만 불 들었어요. 이거 단계 단계마다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전불 드리고요. 미국 정부에서 노동 승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또 만 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사하고 또 인터뷰를 미국에 들어오려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영주권 받기 전에 그 전에 또 만 불을 주고 그래서 3만 불 정도를 주고 또 수수료라는 게 또 더 들었죠. 왜냐하면 또 뭐 비자를 또 받는데 또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얼마 필요하고 또 미국 언론이가 또 건강검진도 또 주사를 또 맞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놓은 것이 힘이 됐습니다. 혹시 닭고기 가공 공장과 계약이 끝난 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효순 씨는 산업용 미싱 기술을 배웠고 데이비드 씨는 용접 기술도 익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리 씨 가족은 2016년 바로 조지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 스테이츠보로에 도착했습니다. 1년 동안 데이비드 리 씨가 일을 해야 하는 닭고기 가공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기대감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탈북민 가족.
그 스테이츠보로 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집도 다 알아보고 들어오고 뭐 단일 회사도 다 정해진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부터 되게 무서웠어요.
처음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 같은 거는 없었고 좀 기대랄까 기대 그런 게 기대가 많았죠 그냥.
영주권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가
도착해보니 거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로 비숙련 취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가서 등록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일 첫날 닭 공장에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닭들 이렇게 쫙 이렇게 닭장에다가 실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와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냄새를 1년 동안 맡아야 되나 하는 진짜
살아있는 닭들이요?
네 들어갈 때는 살아있는 이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쉐로 된 케이지에다가 그러니까 트레일러가 트레일러죠. 트레일러에다가 그 케이지가 막 딸망딸망하게 쫙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농장에서 아마 실어오는 거겠죠. 차에다 한 차씩 들어오거든요.
몇 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나요?
한 케이지, 한 케이지에 한 10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런 케이지, 조그만한 케이지가 몇십 개 있으니 한 엄청 될 거예요.
꼬꼬대 꼬꼬, 10여 마리의 닭들이 갇혀있는 닭장 수십 개가 트럭에 실려오는 장면을 지켜본 데이비드 씨. 일이 고되니 체력을 키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먼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뭐 일이 빡세니까 뭐 아마도 이렇게 해수상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말하고 와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도 한 8시간 한 거의 9시간 되거든요. 아, 일하는 게 8 점심시간 빼고 하면 8시간 한 15분 20분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서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진짜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운동한 건 아니고요. 네.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죠. 아,
오시자마자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아이들이랑 주말에 좀 놀고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이제 첫 출근이 월요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예.
그날 어떠셨어요? 네, 냄새 확 맡으시면서 작업장에 딱 들어가셨을 텐데 이들에 오셨나요? 첫날?
거기에서 일을 하시 그걸 책임지고 뭐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뭐 작업 옷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옷은 아니고 여기 가운 같은 거 하나씩 주고 일할 때 그 쓰는 그 장갑이랑 해서 뭐 기마개랑 뭐 장화 이런 걸 막 주거든요. 그걸 지급해 주시는 분이 다 하나씩 지급해 주고 여기 한국 온도로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엄청 추워요. 뭐 첫날에는 그렇게 추운 걸 몰랐는데 한 며칠 일하다 보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그럼 별로 특별히 기술을 요구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네. 좀 지겨운 일이었어요. 네. 네.
어렵지 않지만 지겨운 일. 데이비드 리 씨가 1년 동안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라인에다가 이렇게 줄 맞춰서 쫙 넣으면 물로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너겟 사각으로 다 만들거든요.
물로 잘라줘요?
예. 칼날 일반 커터 이런 나무나 이런 거 자르는 이런 걸로 하면 이게 일을 하다가 좀 그 중에서 여기에 쇠나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걸 물로 다 자르거든요. 제가 한 번 이 라인에다가 이 그러니까 이 기계 이 고기를 자르는 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들어가게끔 컨베이어가 있거든요. 컨베이어에다가 이 닭가슴살을 일렬로 쫙 맞춰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쪽 반대가 이렇게 딱 이런 식이에요. 컨베이어가 가면 이쪽, 이쪽, 이쪽. 그러니까 양쪽으로, 양쪽으로 두 분이 서 있고, 저하고, 예, 마구대에 다른 분 있고, 그다음 이쪽에 또 한 분이 기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한 분, 또 두 분 있거든요. 여기서 대충 먼저 라인이 맞아가지고 착착착착 이 닭가슴살을 이렇게 착착착 놓으면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이게 들어갈 때 이걸 좀 더 가지런하게 처음 넣는 사람이 완벽하게 넣을 수 없거든요. 이걸 고기가 잘 쌓이게끔.
기계에 밀려온 닭가슴살들이 모양 좋게 잘 잘라지도록 고르게 배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같은 일을 1년 동안 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소위 졸업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리 씨는 당시 자신과 함께 이주 공사를 통해 이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한 한국 사람이 10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중도에 포기했지만 대부분은 1년 계약 기간을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케네스키 정부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과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희망을 잃었고 군에서 이탈해 도망치는 탈영병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1917년 11월 케렌스키 정부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병사들은 케렌스키 정부에 등을 돌렸습니다. 레니는 병사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레니는 48시간 안에 정부 통제권을 장악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레닌은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독자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조약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총소리만 멈췄지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맺은 평화조약 때문에 러시아 농지의 3분의 1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제조업은 생산량의 반을 포기해야 했고 단광은 90%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러시아 광산에서 캐내는 석탄은 열의 아홉을 다 내놓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평화조약입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농업, 공업, 광업까지 다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게 된 현실이 참담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전쟁으로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조약이란 이름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독일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간의 평화조약은 유럽 다른 나라들의 군사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독일은 더는 동부와 서부 양 전선에서 적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던 동부 국경 지역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서부 국경에서 영국과 프랑스, 다른 협상국들을 겨냥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은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끔찍한 손실을 보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영국의 해상 봉쇄로 식량 수송이 막혀 수많은 독일 국민이 기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독일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협상국 측을 돕기 위해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독일군은 유럽의 중부지역 대부분을 갈라놓은 긴 전선을 뚫고 돌파할 계획입니다. 이 전선의 북쪽 끝부터 먼저 공격을 시작할 건데 이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군을 대륙에서 밀어내고 영국 해협 건너로 쫓아갈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공격 대상은 프랑스가 됩니다. 총력을 다해 프랑스와 싸워 이긴다면 독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1918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아미앵 부근에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대포 6,000문을 보유하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독일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50km 뒤로 밀렸습니다. 공격은 일주일 정도 중단됐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이 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이프르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완전 성공적이었고 쉽게 영국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군을 이끄는 더글러스 헤이그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싸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절대 물러서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워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로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다음 목표는 5월에 프랑스 파리 북동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독일의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패배하는 날까지 독일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웁시다.
독일은 이번 공격에서 협상국 측의 수비선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력 증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파리로 돌진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프랑스의 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독일군 총사령관인 에리 루덴도르프 장군은 독일군을 이끌고 거의 파리를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이 파리에 포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자 프랑스 정부는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국군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 급히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추가 병력으로 대규모 미군 해병대 두 개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지역인 벨로숲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뷰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상예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굴지의 공과대학이자 과학기술대학교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시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는 1861년에 철학자이자 화학자이면서 지질학자였던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흔히 줄여서 MIT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QS 세계 대학 순위 2019년 발표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른 세계 최고 명문 중의 명문이고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미국 대학 순위에서는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을 주도하는 국가이자 미국이라는 사회 속의 면밀히 흐르는 지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청교도 정신과 실용주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졌고 조상들의 헌신적인 자녀 교육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MIT를 포함해 미국 건국 초기 대학을 세우고 교육 이념을 정립했던 선조들은 자신의 삶과 재산, 열정을 후손 교육에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많은 대학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가 4명의 자녀를 잘 양육해 미국의 선각자로 키우고 그중 한 명이 공학, 과학기술의 최선방에서는 MIT를 채운 인물이 됐다는 것은 훌륭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MIT의 설립자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의 부모는 패트릭과 헤나 로저스 부부인데요. 아버지 역시 교육자였다고 해요.
패트릭 로저스와 헤나 로저스 부부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 둘째였던 윌리엄 마틴 로저스를 포함해 네 형제 모두 당대의 대학자로 대성했고 미국이 오늘날 과학, 의학, 공학의 선두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대듬고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MIT를 설립한 윌리엄 마틴 로저스는 시대의 속학으로 자연사 분야에서 그가 남긴 학문적 연구는 지금까지 값진 보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거부도 아니고 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한 교수가 어떻게 이런 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가 실시한 연방토지법, 즉 정부의 무상토지 지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코넬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MIT 대학은 미 연방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보급받은 땅을 매각해 그 수익금으로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으로 출발한 랜드 그랜트 대학으로서 농학과 실용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초기에는 비공식적으로 보스턴 기술 대학으로 불리면서 다소 이론 학문이 취약한 기술 직업 학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916년 학교 부지를 현재 장소인 케임브리지시로 이전하고 코닥 필름의 설립자이자 대부호였던 조지 이스트만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소위 최신 기술의 개념을 가진 오늘날의 MIT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감명 깊은 것은 조지 이스트만은 당시 MIT의 미스터 스미스라는 가명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사건은 당시 리처드 맥너린 총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 미스터 스미스가 바로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그의 사망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MIT는 1861년 뉴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지인 보스턴 지역에 학문과 연구 중심 대학을 세운다는 교육 헌장을 준비해서 매사추세츠주의 설립 인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하지 못하는데요. 결국 4년이 지난 1865년에야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윌리엄 바튼 로저스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로저스 박사가 천명한 MIT의 설립 이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로저스 박사는 교육은 광범위하며 실용성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인간다운 문화를 만드는 역군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IT는 이러한 그의 설립 이념을 받들어 오늘날까지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러한 설립 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신교육 이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21세기에는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최정상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MIT의 학사 조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IT는 다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MIT는 건축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그리고 과학대학 등 다섯 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에 4,500여 명, 대학원에 6,900여 명 정도 계약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MIT는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 중심 과정이 더욱 활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MIT는 또 2001년부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과 강의와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각종 산업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IT는 매사추세츠 주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6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보스턴의 위성도시인 캠브리지시에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가 들려주는 학교 풍경입니다.
보스턴 시가지를 흐르는 찰스 강변의 이 케임브리지시에 166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MIT는 미국 내에서는 단일 도시에 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버드대학, 보스턴대학, 또 보스턴 칼리지, 브랜다이스 대학 등 캠퍼스 근과 보스턴 예술박물관, 가드너박물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발레단 등 예술의 전당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MIT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듣죠. 아름다운 강변을 산책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발을 내딛고 생활했던 케이프카드 등으로 나들이를 하기도 합니다. 보스턴이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MIT 많은 재학생들이 자전거를 생활의 일부로 여기면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찰스 강변에 자리한 MIT는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학교와는 아주 가깝게 있는데요. 하버드와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MIT는 하버드와는 이웃하며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형제와 같은 대학입니다. 하버드에는 1847년에 설립된 공과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은 초창기에는 학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하는 과학대학 같은 성격이었고 그 후에는 공학부였다가 2007년 공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학과 실용과학에 더욱 중점을 두고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MIT 대학은 인문사회학 분야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는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의의 경쟁이 되는 대학으로 서로가 발전의 속도를 대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MIT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MIT라디오 매거진 오늘 2021년 세 번째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